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옛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부터 약 6천여 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걸어오던 그 옛길, 그 옛길을 선한 길이라고 부르면서 이 선한 길로 너희가 걸을 때 너희 영화 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선한 길은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이 기독교를 혼합하려고 하거나 목사가 불의한 방법으로 교인을 모으거나 재물을 모으는 교회가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축제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길은 말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걷는 그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로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이 선한 길, 너희가 이 옛길로 걷지 아니하면 너희가 분명히 파멸에 빠진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에는 무언가 한 가지 의지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이 있지 않냐.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헛된 상상 속에서 걷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7장에 가서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냐. 이 성전에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누가 훼파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고 이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땅을 도대체 누가 침범할 수 있느냐. 이런 헛된 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쳐야지 여기 황금 집이 있으니까 이 집만 의지하면 그러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없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성전 건축과 치장에만 외적인 쇼에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일 뉴스앤조이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교회 대출 이대로 가다가 전부 파산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600억, 온누리교회 400억, 안산 동산교회 338억, 제자교회 227억, 새문안교회 208억, 지구촌교회 188억, 주한장로교회 130억, 인천 숭의교회 107억, 억억하죠. 이게 지난해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조사해 본 근저당 규모예요. 교회가 그만큼 빚을 지금 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소제목인데 소제목이 뭐로 돼 있냐면 빛나는 교회인가 빛내는 교회인가. 이 기사 내용이 한국교회가 1, 2차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만 9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9조 원. 대출 금리를 그냥 6%로 잡으면 매달 한국교회가 은행에 가져다 주는 은행 이자가 45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대출이 많이 생기냐? 교회당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재건축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은행은 왜 주냐? 교회는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좋아서 교회는 특히 뭐 가진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율을 높이 해서 줘도 교회가 망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만 가져다 주면 그냥 돈이 이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대출을 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1금융권의 대출만 4조 원이 넘는 것은 한국교회의 비정상적인 증상이다. 목회자들이 교회당 재건축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흉내내면서 오히려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2012년 3월에서 5월까지 한 부동산 매매 사이트의 한 곳에만 지금 나와 있는 교회 건물이 25개가 지금 세 달 사이에 매물로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럽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 한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나라에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뭐로 바뀌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져놓은 그와 같은 건물들이 다 술집, 쇼장 이런 걸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외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 상점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우리 이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짓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교회에다가 10억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50억으로 갚아준다. 이와 같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마귀의 이 비진리를 선포하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돈을 많이 걷어갖고 수정교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메가처치를 졌습니다. 그 메가처치의 원조격인 이 수정교회는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또 자동차 극장형 예배, 또 TV 설교 방송인 능력의 시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수정교회냐? 유리창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유리창이 1664장으로 덮여 있고 그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올겐이 있고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아주 완전 이단, 사이비 이단이에요. 빌리 그레함하고 똑같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자랑하고 엄청난 그런 규모의 재정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2011년 지난해 말에 파산 선고가 됐어요. 교회당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파산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의 허상을 깨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성전이 있으면 무엇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전을 집어넣고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내부가 고쳐지지 않고 외적인 무엇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그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에 쌓아놓은 그와 같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나 자신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성전 건축에 한국 교인들이 목을 매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성전을 지어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가 그거를 부추기면서 우리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과시욕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종교 행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자체가 중세 암흑시대에 성당을 지으면은 그러면 면죄부가 이렇게 발행이 돼서 그래서 연옥에서 죄가 많이 감면된다고 하는 이런 감언이설로 중세 많은 교황들이 사람들 재물을 착취했듯이 목사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은연중에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건축하면 아이들이 잘 되고 자동차 문제가 없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첫째 문제가 뭐예요? 신약시대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래? 성전이 없는데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이에요.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언가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어떤 특별한 건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놓으면 자식이 잘 되고 뭐 앞날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그 같은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 말씀 사무엘기 하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사무엘기 하 7장에 가서 보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큰 왕이 됐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집에 가서 이게 살다 보니까 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데 나는 이거 백향목 집에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금덩어리로 치장이 되는 이 집에 나는 이렇게 앉아서 침상에서 누워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쪽에 저기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로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제가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텐트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남들 보기에도 그렇게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거 분명히 내가 얘기한다. 내가 지으라 그런 적 없다 한 번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다윗의 그 정성을 보고 그래 그러면 지어도 좋은데 내 때에는 짓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께서 가셔서 열왕기상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5장에서 9장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집이었어요. 길이가 6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30큐빗. 이게 뭐 엄청난 그런 규모의 지금 메가처치 교회당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여기 가서 보면 너비가 지금 길이가 60큐빗, 이게 얼마냐? 27m. 27m 하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데가 한 27m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폭이 13.5m. 아시겠죠? 단지 지금 높이만 27m가 되니까 이거의 높이만 이게 한 5m 되니까 한 5배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높이고, 이 길이하고 이 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당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에 걸쳐서 다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성전에 가져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주님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 찬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원래 셋째 하늘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거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이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내 영광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나타난 것을 왕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하게 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제가 우리 아버지 대신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확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다윗에게 확증하신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얘기가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오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다섯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27절 그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다섯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범법했어요.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습니다.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원수 앞에 싸우러 나갔다가 패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 기근이 들고 가난이 오고 역병이 들었을 때 이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민족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포로로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갔을 때에도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구약을 잘못 해결하면 해석하면 여기 뭐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자녀가 잘 되고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용을 해갖고 봐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기도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장 2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다윗과 같이 바르게 너희가 행하면 그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는 조건 있는 약속입니다. 어느 경우에 지켜요? 다윗과 같이 바르게 행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우상 숭배를 행하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 인용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셋째 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성전이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성전이 무슨 마술적인 효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아니면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황금으로 치장을 해놔도 그 성전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이거 황금으로 집만 져놓으면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실 테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어려움 생기면 여기서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성전 환상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몇백 년은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되기 전에 아주 흉측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라고 한 사람이 주의 집이 있는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을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극도의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백성이 하는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백성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17에서 19절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을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성전이 여기 있다, 이거 지금 믿는 가운데 하는 일은 뭐예요?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남자들 할 거 없이 지금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에 편만하게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하늘의 여왕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주교의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이 타이틀이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종교가 이 하늘의 여왕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굴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 다 누굴 섬기고 있어요? 이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지금 섬기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실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져놓고 이거 성전이라고 붙여놨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7장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러면서도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된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된다.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라.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무죄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고 지금 조금 이 여자들 같으면 집에 귀가하는 것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죄한 피가 지금 많이 흘려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악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곳곳에 CCTV 다 설치해놓고 있어도 무지한 피가 계속 흘려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예배당만 크게 해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거니 하고 만몬을 지금 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성전이 훌륭해도 말짱 도로목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9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도 내 이름을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구출해 주시고 저기서도 구출해 주시고 이거 한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들을 지금 유다 백성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 집이 강도들이 모이는 그런 소굴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지금 불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강도들 때가 떼거지로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과거에 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행한 것 같이 이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실로를 알아야죠. 실로.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이 땅의 그 일부에 속한 그런 도시가 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일곱 지파에게 다시 배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실로라고 하는 데다 주님의 성막을 세웠다고 여호수아기 18장 1절, 19장 51절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을 어디서 세웠다고요? 실로에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던 데가 실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전은 주전 1116년까지 언제냐 하면 그때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까지 약 33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실로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무엘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와 같은 수모도 당하고 결국은 이 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가 있던 이 성전이 있던 이 성막이 있던 이것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500년 전에 저 폐허가 됐던 저 실로 저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500년 전에 완전히 멸절된 저 실로하고 똑같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스겔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예스겔서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 치장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옳습니다, 아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과 이 악한 종자들이 오게 될 때 이들을 향해서 침례자 요한이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돈 내갖고 성전 짓고 예배당 짓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됐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바빌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아서 긍휼을 힘입어서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번엔 초라하게 지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때 약 46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다시 이 성전을 만들어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 이 또 성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거냐고 성전 숭배에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성전에서 물건 팔고 사고 물건 매매해서 이득을 내는 그와 같은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직접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직접 청소하세요.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야 이놈들아 도대체 뭐하는 거지? 여기서 종교놀이 하지 말고 나가라고 채찍을 들어서 이 종교놀이 한 사람을 내쫓는 것 같은 일이 성경에 여러 차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점이 뭐냐? 성전에 정신이 팔려서 성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냐.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너희가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린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보지 못하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전 짓고 뭐 꾸미는 거 그거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헌금 얼마 갖다 드리고 뭐 교회 예배당 치장하고 매일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이거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 여전히 성전 예루살렘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만 오고 또 이 바빌론 포로 생활 하기 전에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가져다 놓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해서 생겨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수가성의 어떤 창녀였던 어떤 여인이 나오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어디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에서 24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제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진정으로 경배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정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철폐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다. 뭐 집에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 집교에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틀렸어요. 집에서 드려도 되고 이런 건물에서 드려도 되고 야외에서 드려서 거기서 드려도 돼. 학교 건물 빌려서 드려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만 드리면 돼요?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 드리기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집교회냐 건물교회냐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다섯 명이 드리든 집에서 열 명이 드리든 예배당에서 천 명이 드리든 오천 명이 드리든 야외에서 강당에서 드리든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는 이제 성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수용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미국 사람들은 여기를 강당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오디토리움이라고 불러요. 오디토리움. 이 강당이에요. 예배 드린 강당. 이걸 성전이라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이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돈 치장해갖고 과시하려고. 더 이상 그런 성전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면 충분한 거예요. 파이폴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맞습니까?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거 피아노 있으면 되는 거고 굳이 거기다가 10억씩 20억씩 왜 거기다 갖다 드립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싸게 부담되지 않게 지을 수 있으면 조그맣게 짓고 우리 형편에 맞게 짓고 지을 수 없으면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손발이 묶여서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맨날 이자 갚느라고 모든 거 다 소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전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또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또 착각하냐. 아, 이 교회는 킹잼 성경을 쓰니까 이 킹잼 성경을 쓰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다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부적인 줄 알고. 개역 성경 저는 안 쓰고요. 킹잼스에 저는 킹 성경이라고 그러더니 킹 성경을 저는 쓰는데요. 이거 쓰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아 킹잼 성경을 번역한 이 주 번역자가 이 교회 목사로 있다니까 여기 오면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죄인에 불과해요. 아닙니다. 예.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어떤 거 주장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이고 여기 나와 있는 형제님,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개개인이 성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거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확신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몸을 더럽혀요. 음행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뭐예요? 죽여 없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엔 다른 성전 없어요. 어떤 성전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으로서의 그런 성전, 이 성전만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면 나를 잘 가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예배당 와서 뭐 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러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다가 뭐 파이프 홀건 20억짜리 30억짜리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 밖에 십자가 1억 2억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적인 곳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내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하셔야 돼요. 내 내부를, 또 그렇다고 해서 대장청소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내부, 속사람, 속중심, 예. 이게 올바로 돼 있는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 그 사람, 예. 하나님의 귀 쓰임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예배당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당 필요하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필요하면. 근데 짓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착각을 하고 여기다 뭐 돈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그건 거기다 돈 드린 게 다 허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네. 가장 값싸게 가장 편리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교육시설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집교회로 모이기 싶으면 집교회로 모이시고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하시기로만 하면 빌려서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소에 의지하는 종교를 가지면 그러면 필패하게 돼 있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 파이프 홀겐 20억 수종으로만 해서 유리로 몇만 장을 만들었대.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봐요? 속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부가 내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변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전 얘기를 하니까 맨 마지막에 성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성전이냐? 21장 22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2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그 안에서, 그 안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 성전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전의 올바른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그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아예 성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허례허시 거치례를 다 내다버리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이 성령님께서 양심을 가서 툭 이렇게 찌르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인가, 순응하지 못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럼 아주 귀중한 그런 시간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